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채찍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텐데요.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내 육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준들을 두고 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달아져서 없어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잔 웨슬리는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만 경건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많은 일들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경건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점검이 없으면은 쉽게 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서는 안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양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냥 양심이라 그러지 않고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어떤 표현에는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양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양심 또는 악한 양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물론 맞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양심은 선하고 착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양심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쉰 에이데시스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알아간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알아간다. 즉 우리의 양심은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알아가도록 지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처음 창조시부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심은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양심은 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의존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착한 양심이 될 수 있고 악한 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가지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양분을 먹을 수 없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또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 다 변질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요, 경찰이 여성을 살해했죠. 알고 보니까 이것도 불륜이었습니다. 이 불륜이 무엇입니까? 변질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을 해도 변질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참 우리가 보통 읽고 지나가는 말씀인데요,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약한 양심,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나를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이 선한 양심, 이게 여러분 삶의 기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양심을 짓밟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를 종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죠. 요즘에 터져나오고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과 또 그의 아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은요,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분명히 거룩해 보이는 성도였는데 숨겨놓은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한쪽 마음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일들을 단순히 가십 정도로 그냥 씹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요, 그 또 다른 자식을 낳아놓은 그 목사님의 그 자녀를 볼 때에 쉽게 정죄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악된 모습들, 양심을 짓밟고 사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살아있는 양심,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두었던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착한 양심을 싸워가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은 자꾸 악해져가고 그나마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자꾸 의로워져가는, 자꾸만 거룩해져가는 양극화 현상이 자꾸만 더 심해져가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데요. 이 남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그냥 보기에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총명한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세에서 17세 정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한 1학년 이 정도의 소년들, 청소년들 중에서 왕을 모시고 섬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은 것이죠. 이들을 3년 정도 먹이면서 교육도 시키고 왕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뽑았으니까 이들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뽑혀져 나간 것이죠. 동료들은 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위 아마 한 0.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뽑혀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아무것이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이들이 먹는 이 음식은요,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직접 지정을 해서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이 직접 지정해서 이것을 먹여라 하는 그 음식, 산의 진미였겠죠. 그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로지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의 은혜가요, 참 놀라운 겁니다.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위치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이 바로 그들의 양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겨진 그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우상 숭배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명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그 개고기라든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징어 또는 돼지고기 이러한 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먹지 말라.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에 의하면요,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어서 음식 앞에 앉았는데요, 그게 나온 음식들은 그들의 양심을 짓밟아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입니다. 사회 시스템은요, 우리의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양심을 짓밟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음식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뽑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왕이 직접 지정해서 준 음식인데요, 그 음식 앞에 이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10여 명 되는 그 소년들이 둘러 앉았는데 그 음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음식을 거절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들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적응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할 때는요, 이런 갈등이 생길 때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런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에게요, 그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열흘간의 기간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리고 저희 네 명의 친구들은요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겠습니다. 왕이 주시는 그 산의 짐이 고맙습니다만은 제 양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일간만 딱 기간을 주셔서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을 테니까 얼굴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열흘 뒤에 판단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이 동료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열흘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동료들은 다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더 좋은가 아니면 채소가 더 좋은가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가 더 좋습니까? 채소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주었는데요 그걸 거절하고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은 채소가 웰빙 음식이어서 채소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러죠. 사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요 고기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입니다. 이 과일과 채소만 먹고도 건강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것만 먹고도 아주 윤택하게 얼굴에 윤이 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졌죠. 그 좋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대기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동물도 너희들에게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고기가 더 좋은가 채소가 더 좋은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좋지 못하는 환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양심만 조금 눈을 감으면은 너무나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는데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 양심 때문에 그걸 참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을 하시냐면은 이 양심 이거 안 짓밟으려고 이거 안 어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니엘의 그 다른 친구들도 나라의 요직에 아마 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로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의 양심 선한 양심 이거 안 짓밟으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멀리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멀리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에게 주어진 그 열흘 동안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요, 채소를 먹으면서 특별하게 더 감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으면서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 채소를 먹으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죠, 왕이. 그러면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물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악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순간이 왔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관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자. 습관이 된 겁니다. 늘 감사하던 이 다니엘이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겁니다.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채소를 먹을 때부터 감사하는 그 훈련이 다니엘에게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그냥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은요,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채소라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귀한 채소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소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이 양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신앙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짜증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덥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짜증도 많이 낼 텐데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이 여름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건과 사고들이 이 여름에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름에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가장 짜증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여러분 매미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매미 소리. 제가 요즘에 듣는 이 매미 소리는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즐겨 들을 수 있었던 그 매미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고3짜리 딸아이가 방학이라면서 한 2, 3일인가 쉬었습니다. 학교 안 가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고시촌인가요? 그 공부하는 방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그냥 가방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요, 집에 있는 그 더운데 창문을 다 닫는, 이중창을 다 닫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요, 매미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그 바깥에 나가서, 저희 아파트에 가면은 그 느티나무 큰 그루들이요, 몇 그루가 아파트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서서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그 매미 소리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온 천하에 있는 매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요, 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막 귀청이 찢어질 듯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솔직히 귀가 아파서 더 이상 거기에 서 있지 못하고 제가 빨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무질서 속에 조화, 이런 말을 쓰죠. 자연은 그렇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많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요. 바닷가에서 치는 파도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있으면요, 그 파도 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리면서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파도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그 속에 동화가 되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 있죠. 그 천둥 소리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번개만 치면은 창가에 나가서 하늘을 구경합니다. 번개 치는 소리와 천둥 소리 들으면서 저는 그 소리가 그냥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 소리는요, 듣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귀가 아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소리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하더라도 다 좋은 소리인데 왜 이 매미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고 삽니까? 아닙니다. 아픈 소리도 듣고 싫은 소리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보시면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것 아닙니다.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아픈 소리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리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이 들리는 매미 소리, 그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왕의 사내 진미를 먹는 동료 친구들 앞에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채소만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심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그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과 제 친구에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이든지 아니면 5일이든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길 앞에서 사이렌 소리를 막 내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막 지나가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 앞에서 차가 좀 멈췄습니다. 차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구급차에 실려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리게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대화를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다소 짜증이 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만일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소방차나 경찰차의 다급한 소리,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잠을 깨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이렌 소리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그 구급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실려있는 그 환자들 하나님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 이 기도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이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사이렌 소리 왜 들립니까? 사이렌 소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들리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요, 열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얼굴에 막 기름이 있죠, 그죠? 채소 먹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이 피부가 사실은 그 기름이 자르르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살이 더 윤택해졌다 그랬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들에게 덧붙여 주신 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는 아니라. 무려 10배가 날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아주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나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는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하지만, 왜? 내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얼마 기간 동안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요, 결국 길게 보면 나중에 가게 되면 10배나 더 복을 받는, 10배나 더 잘 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서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늘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100배나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